오늘 우리는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17장의 말씀부터는 사사기의 결론부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사사기를 맞춰가면서 결론부에 들어가면서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건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아주 큰 문제로서 그들에게 뭔가 큰 잘못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 가정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한 개인의 문제에서 그런 심각한 위기가 그들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그런 본이 되는 삶이 아닌 정말 잘못된 예를 가지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하시면서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정 속에 한 민족이 어떻게 병들어 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보여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돈을 그 아들이 훔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그 돈의 금액이 은 1100세겔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 당시에 은 1100세겔이 지금의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환산하기는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대적을 무찌르면서 탈취한 그리고 그 전리품 가운데에서 얼마를 이제 자신의 몫으로 챙겨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기드온의 몫으로 챙겨준 그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지금 이제 17장에 나오는 돈은 은이고 8장에 나오는 것은 금이지만 그 무게로 봤을 때에 1100세겔이나 되는 그 무게는 한 지도자로서 또 그 나라와 민족의 그 위기를 또 해결했던 그 지도자가 취한 몫에 비했을 때 비교할 만한 그런 무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평범한 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헤브론 산지에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로 사게 됩니다. 그때 그 원래 주인이었던 그 에브론에게 값을 치를 때에 은 400세겔을 지불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 400세겔로 그 대대로 그 가문 가운데에서 장사 지낼 수 있는 그 굴과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을 볼 때에 은 1100세겔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욕심이 날 만한 그런 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그 재산이었고 또 그것을 탐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탈취하고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 삶 가운데서 무너져 있는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진 문제는 너무나 쉽게 우상신을 그들이 만들고 그것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가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훔쳤던 돈을 순순히 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돌려준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가 효자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서 그렇게 돈을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돌려주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분노가 심했는지 그 분노를 다 가득 담아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것을 아들의 귀에 특별히 들리게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히 그 아들의 귀에 들려지게 그것을 하려고 했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저주를 퍼부었다면 아마도 이 어머니는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가 너무나도 끔찍한 저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꺼내서 어머니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돌려준 아들을 돈을 돌려받은 다음에 그 다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꽤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야기를 지켜보면요, 그들은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 이 돈을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바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여호와께 드리겠다, 거룩히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 이유는 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상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신상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여서 제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그들이 누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이 가나안 민족의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그런 문화, 가증한 그 대표적인 문화라고 할수 있는데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의 소출을 더 많이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많은 풍요와 부를 그들이 누리며 쾌락을 즐기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미가의 집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면 모양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실상의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은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어이없는 결과로 그런 행동으로 더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적당한 선에서 멈춰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요, 이 미가가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지만 그 저주에 대한 그 찜찜한 마음을 그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그 옆에 두었는데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뭔가 안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과감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말씀합니다.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그렇게 여겨졌던 우상이고 장래일을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런 대표적 우상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물건들을 더 추가로 들여놓고 또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에봇을 제작하여서 그 옆에 또 놓습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럴듯하게 격식을 갖춰서 그곳에서 자신이 만든 신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뭔가 마음의 안심이 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의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자신은 한분 신만 섬기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여서 성당에도 나가고 교회에도 나가고 절에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자신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더 지혜로운 양 이야기하는 그런 한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혹시 몰라서 옆에 갖다 놓는 부적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가는 자신이 저지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였고 또 그것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온갖 잡신을 짬뽕시켜서 혼합신앙의 총체가 된그 결과물을 놓고 그렇게 안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고도 불안한지 그가 우연히 만난 그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가정의 전속 제사장으로 갑자기 세워서요.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그곳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게끔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점점 더 크고 대담한 일을 벌이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말씀에 그 원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있는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안에서 주님은 왕으로서 그렇게 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큰 그런 큰 몫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한 민족과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위태한 상황이 되었던 것은 한 가정의 영적인 혼탁함과 그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 가정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참혹하고 민망한 그 부끄러운 역사는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미가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참혹한 자리까지 나오게 됐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왕을 위하여 우리는 목표를 바로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꾸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또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주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것을 내가 먼저 깨끗하게 씻고 또 나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몫을 잘 감당하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